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 15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열정 혹은 사명, 그래서 패션 or 미션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350년의 사사시대 끝에서 지금까지의 신정정치, 곧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왕정정치, 곧 인간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요구하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예, 신정정치, 왕정정치라고 하니까 괜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신이 다스리니까 신정정치고 왕이 다스리니까 왕정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의 형태를 모세 출애굽 때부터 이루어서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는 인간 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다스리는 신정 정치인 거이고요. 인간의 요구로 이제 인간 왕을 허락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왕정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것들을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잠깐 다시 구약의 역사를 지금 여기 파워포에는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살짝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크게 10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하는 온 인류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하시는 이스라엘의 시작. 세 번째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이집트 포로기 400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의 세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나안 정복 정착 시기가 20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400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드온, 삼선, 드보라 이런 거 생각나시죠? 열두사사. 그래서 일곱 번째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통일왕국 1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분열왕국 400년, 바벨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바벨론 포로기 70년,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묵기 400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들어온 주입식 교육의 혜택으로 생각보다 많은 성경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다 난 아직 성경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막상 우리들은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나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왕 다윗,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두 번째 왕.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의 판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배우잖아요. 그래서 친엄마를 찾는, 이 아이가 나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저 아이에게는 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러죠.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여자가 진짜 친엄마다. 이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나는 친엄마 찾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일왕국 시대 120년의 왕과 왕의 이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왕국 120년의 왕이 이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한 왕이 사울왕입니다. 이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신명기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은보화를 많이 두지 말고 이거를 어겨서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고 많은 와이프와 함께 그걸로 통해서 400년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그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7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400년.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지식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지식, 각각의 지식으로 이렇게 퍼즐처럼 있어서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배워가면서 성경 속에 일관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러한 지식들을 시대 구분에 따라서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서랍장에 각각 양말은 양말, 속옷은 속옷 넣듯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이 연대 10개의 가장 큰 이 타임프레임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마리 콘도라고 정리의 달인 다들 아시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뭐 넷플릭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리의 달인으로. 그래서 수건 정리, 속옷 정리, 집안 정리 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세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요. 저는 사람의 인생까지도 트랜스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사실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양말 정리, 수건 정리, 인간관계, 삶의 정리를 넘어서 이게 정리정돈이라는 게 인생 철학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희 집도 그거를 시청한 이후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경 지식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시다 보면은 정말 여태까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성경의 많은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삶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러한 인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록 인간 왕이 다스린다고 해도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선다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요구할 때 이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그 첫 왕, 통일왕국의 첫 왕 사울이라는 사람을 첫 감당할 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의 구조 여기 잠깐 나오는데, 1장부터 7장이 이제 사무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의 사무엘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는 첫 왕이니까 사울,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등장할 다윗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8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요구하죠. 그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같지 않고 corrupt 우리 뭐 재판을 옳지 않게 하고 뇌물을 받고 당신 같지 않다. 그런 이유로 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그 뒷면에는 진정한 이유는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인가?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열두 지파 중에 사울이 선택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고, 그 안에서도 사울의 패밀리는 가장 영향력이 작은 패밀리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사명을 감당할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가 중요한 왕의 직분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물이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선택을 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지껏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과 실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또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도록 일해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적군 앞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일이라든지,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법궤만 앞세우고 돌라고 했던 일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그 다음에 뭐 사사시대 때 기드온한테 300용사 가지고 가서 미디안에 수만 명하고 가서 싸우라고 했다든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impossible한 situation을 만들어가지고 all things가 possible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면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아 이러한 작은 소년도 거인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시면은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가장 약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 좀 성화가 됐으니까 아, 내가 그래도 구원 받을 만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는지를 다시 돌아볼 때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지난주에는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벤자민 지파에서도 벤야민 지파에서도 우리 집은 제일 작은 집인데 어떻게 나를 왕으로 삼냐. 그런데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며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11장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거를 승리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른 지파들이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파도 작은데 그저 거기서도 별 볼 일 없는 앤데 무슨 왕이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거에 동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승리를 일구고 나니까 모든 지파들이 아 왕으로서 인정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참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것을 사울을 보면서 저희도 또한 배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려고 약한 자를 뽑으시고 그 결과로 승리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이렇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전쟁인 이제 첫 사명을 받았잖아요. 모든 이제 지파들이 인정을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가보니 이제 수만 명의 군사와 수천 명의 기병, 셀 수 없는 수의 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은 2천 명, 요나단은 1천 명. 3천 명인데 요나단은 그나마 딴 데 있고 사울은 2천 명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6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오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는 오질 않으니까 앞에서 적군들은 막 있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지난주에 번제를 자기가 주도해서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그의 후손들에게 맡겨질 왕으로서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런 결정은 단지 사울이 처음 사명을 맡고 단 한 번의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의지가 일단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의 기회로 이렇게 사람을 실격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 대신 자기들 뜻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세우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라도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계속해서 이끌어가고자 하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사울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바로 박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사명의 기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거는 이 다음 주에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잖아요. 다윗 왕이 다윗이 그때 왕이 아니었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도 30년 이상 동안 사울 밑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사울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 밑에서 훈련받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겐 그 소식이 전해져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의 왕의 자리를 박탈하지 않으시고 30년이라는 기회를 더 주세요. 사울왕에게. 그런데 사울왕은 이러한 회복과 기회가 주어졌지만 계속해서 사람들과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장과 14장의 상황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고 블레셋 군대 엄청난 규모의 겁을 먹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아직 블레셋이 전면전을 막 걸어온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4장에 들어가면서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요나단은 사울의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달랐냐면은 이 전쟁에서 승패의 여부가 군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은 사무엘과 대조되는 요나단이 말하길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쌓여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아니었을까요? 그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평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요나단의 행동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의 행동과 같이. 그래서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지 자기의 열정과 자기 믿음을 취해서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시도가 또 하나님의 때인가 계속해서 신중히 살피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바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열정, 이런 패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미션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패션에 취한 사람들이 더 뜨거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구별하기 어려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자기 믿음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틀필드에는 사울도 있고 조나단도 있어요. 둘 다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누가 패션을 갖고 있고 누가 미션으로 거기 있는지는 사실 하나님만 아시지 인간의 눈으로서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러한 그릇된 열정과 잘못된 믿음은 이후에 사울의 행동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곤란하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치고 탈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장에서 적군을 향해서 나가는 조나단은 바른 열정과 바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그런 전쟁 속에서 믿음을 막 운운하면서 막 죽으러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정확히 관찰하면서 순종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삶의 상황은 위협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요나단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 속에 들어가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 사울은 제사장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라고 에봇을 갖고 와라 하면서 지금 전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14장 18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얼핏 이런 사울의 행동만 보면은 그런 하나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에게 물어보려고 이걸 갖고 와라 저걸 갖고 와라 하는구나 라고 믿음의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라고 그러는 단어를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아담이 하와를 알매 셋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안다는 단어는 그냥 intellectually 안다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처럼 깊이 있는 앎을 말하는 건데 아까 조나단이 전쟁터로 달려나갈 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평소에 쌓아둔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앎이 바탕이 됐던 거고 지금 내가 점치게 하나님 뜻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게 법궤 갖고 와라, 우림과 둠민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점치듯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행동은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배웠던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투에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법궤 뺏기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을 빌리려 했던 수준에서 하나도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라 패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의 패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이 사울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먹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아 지금 블레셋이 도망가니까 지금 원수를 갚을 때다. 오늘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아무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군인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한테 아무것도 못 먹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앉아서 그냥 가만히 명령을 내리지만 사실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온몸에 모든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왠지 금식하면은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전쟁을 나가는데 우리가 금식하고 나간다. 밥 안 먹고 싸운다. 그거는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기도하고 밥 안 먹고 금식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험 보는 학생이 3일 동안 공부 안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가거나 3일 동안 금식하고 VC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이 맹세한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허기져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굽기 전에 피체로 그냥 막 먹었어요. 막 먹으니까 사울이 또 이제 지금 하나님께 너희들이 범죄를 했다. 오히려 군사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좀 자기들이 자기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울이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블레셋 족속을 추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게 14장 우리 37절에 또 나옵니다. 대답이 없는데 사울은 계속 추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는 그 답을 얻고 싶으니까 추격하고 싶으니까 이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면서 또 우림 둠민 갖고 와 그래서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울의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지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나단은 사울이 그런 금식 명령을 내릴 때 적진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전투 중에서 꿀을 조금 발견했는데 그거 먹고 오히려 사실 전쟁에서 더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 때문에 시작됐고 요나단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건데 마치 자기의 아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그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을 말립니다. 그래서 그릇된 열정으로 얘기할 때 오히려 백성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지금 이 승리가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간곡히 얘기해서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서 살펴보면서 이런 엉뚱한 맹세를 해놓고 하나님과의 맹세라는 거를 핑계 삼아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거나 그 명령을 지켜야 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전쟁에서 진멸해야 됐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한테 속았을 때도 하나님한테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우리 이거 지켜야 돼. 그리고 기브온 족속 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동안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맨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데 자기 딸이 덜컥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바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바치던 그러한 문화는 몰래게 문화였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삭을 시험하려고 그런 적은 있지만 자녀를 바치는 걸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희생양을.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아니라 입다라는 열두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딸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뭐 저도 지나간 얘기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저기 지금 작은 외삼촌께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옛날에 이제 현역에 계실 적에 우리 어머니한테 얘 왜 성원기도 안 시키냐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면 하나님한테 뭐 하겠다고 성원기도 시키라고. 목사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고 왜 얘 서원기도 안 시키냐고, 한나의 서원기도 막 예를 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이용하지만, 성경을 배우지만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완전히 잘못 이해한 사실 때문에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단 오늘날의 예만 아니라 그 당시 옛날에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울도 금식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금식했다고 그러면 40일 금식했대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 그 사람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40일 굶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왠지 우리는 금식 그러면 그 타이틀에 되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주니까 지금 사울도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싸워야 될 상황인데 금식해라 니네들, 그리고 싸워라,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근데 꿀을 찍어 먹으면 그걸 몰랐던 자기 아들을, 너 때문에 네가 꿀 찍어 먹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들은 거야, 널 죽여야겠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울왕은 지금 정말 삶의 모든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열정, 여긴 패션이죠, 패션대로 행하면서 맹세나 피체 고기를 먹는 문제같이 한두 가지 자기 하나님 법도에 나온 규례에 나오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지금 뭔가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한두 가지 내가 좀 지키고 있는 거, 교회 나가는 거, 뭐 십일조 하는 거 그러면 나는 할 거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 14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등장으로 저들의 삶을 대조시켜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름 부은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지 이 모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직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패션으로 일하는지 미션으로 일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게 내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패션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한 미션인가.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자주 물으시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 원하십니까? 너가 지금 그 있는 곳에서 패션으로 살지 말고 미션으로 살아라고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그거는 뭐 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가면서 내 이웃에게 친절한 한마디를 전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건 굉장히 엄청나게 거창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디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가고 말레이시아 가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아니고요. 내가 우리 와이프와 남편과도 얼마든지 그 가정 안에서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는 일, 그런 것도 내가 미션인지 패션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5장을 보시면은 사울이 왕이 된 후 3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 페일이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역할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이기게 하세요,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제 명령을 곧 주시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사울왕이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을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다 죽이라 말하는데 거기서 사람들만 죽이고 왕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소와 양들을 데리고 옵니다. 살찐 소와 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15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짖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일을 다 아시는데 신명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니까 사사기도 전이니까 400년 전에 이미 왕이 생길 거를 알고 계셨어요. 400년 후에 500년 후에 왕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고 왕을 원할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왕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후회하시는 모습을 종종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미래 일도 다 아시는 분이 뭐 후회할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를 후회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도 모세한테 얘네들 다시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볼까? 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바르게 활용하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조작하지 않으시고 매니퓰레이팅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부탁하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한 번 찬스 아웃이 아니라 30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해도 40년 기다리시고 아말렉이 불순종했을 때 400년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다렸다 하면 40년, 기다렸다 하면 400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는 운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에 부족한 게 아니라 불신앙의 삶인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한 번만 만약에 그러셨으면 아유 믿음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기가 우리가 성경 얘기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600명이라도 싸워야지 옆 앞에 3만 8천 명 플러스 있는데 싸우실 수 있겠어요? 못 싸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싸우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 이거는 믿음에 부족한 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3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한번 하나님을 순종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두 번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진짜 살아계시네. 세 번 하면 네 번 하면 이게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거는 근데 순종을 해야지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지. 전쟁터에 안 나가고 모르잖아요.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근데 이기게 하세요. 홍해바다 건널 적에는 바닷물 건너놓고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너네 40년 훈련 받았지? 밟고 들어가 출렁출렁하는데 밟으니까 갈라지게 하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른 레벨로 한 단계 더 높은 레벨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를 그러면 성숙해 하실 거냐 하나님의 목표지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목표는 이룰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 닮을 때까지 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말씀 성장해 가게 저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지만 그 은혜를 바르게 활용하는 건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그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사울한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셨잖아요. 막 사울이 예언하니까 사울도 선지자냐?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눈에 반해서도 결혼하고 첫눈에 반해서 사귀기도 하는데요. 이 결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신뢰와 약속의 관계지 첫눈에 통했던 그 필링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애 때문에 살아 뭐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애들 때문에 살았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신뢰와 약속이 라는 건 결국에 관계잖아요. 관계, 육체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들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이 관계는 여기 아무리 기러기로 1년에 한 번을 만나시는 부부가 있다도 카톡으로 관계를 가지실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와이프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인,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전화할 때 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 저 조영두입니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저 박유정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 박유정 저희 와이프인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나야. 근데 기러기로 있더라도 나야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야지 누구세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사울이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왜, 너 왜 이거 다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았어? 왜 불순종했어? 라고 사무엘이 얘기할 적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거라고.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지?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15장 30절에서 또 그래요. 내가 범죄했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서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주시오. 내 얼굴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지금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사무엘한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지난주에 사건을 보고 왜 너 사무엘 안 기다리고 왜 제사 지냈어? 네가 왕인데 제사장 기다렸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관계라고 봐요. 다윗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었어요. 그런데도 혼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왜 사울은 적군들이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는 왜 번제를 드리는 게 욕먹을 짓인가요? 그럼 번제를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니면은 진설병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러고 살아갑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학업의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상황은 항상 위협적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명령대로 약속을 미션이 아니라 패션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명목 아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지, 핑계하고 변명 속에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니라.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에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진심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가 뭐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훈종한 삶, 온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죠.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건데 내 지갑은 내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고 있는데 사울왕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좋은 거 잡아와서 하나님한테 좀 바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울 왕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그 30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서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어떤 인물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나의 현재 신앙 상태는 어떤가? 요나단 같은가? 사울 같은가? 사무엘 같은가?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미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패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